옛날 중국 북송의 사마광이 어릴 때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요. 한 아이가 큰 물독 속에 떨어져서 물에 잠겨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놀던 친구들 다 놀랬겠죠. 물독 속을 들여다보면서 소리 지르고 친구를 꺼내려고 했지만 물독이 너무 커서 아이들 힘으로는 친구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마광이 돌을 집어들더니 물독을 쾅 하고 깨뜨렸죠. 그 덕에 물독에 빠진 아이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겠죠.
솔로몬이 부와 권력, 명예보다 더 원했던 것이 바로 지혜. 지혜란 뭘까요? 어떤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 무엇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 그게 바로 지혜가 아닐까요? 천일 동안 이야기를 지어내어 자신의 목숨과 다른 처녀들까지, 목숨까지도 구한 시에라자드. 그녀의 지혜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루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네. 솔로몬이 부와 권력 명예보다 더 원했던 것이 지혜.
지혜. 뭐
지혜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솔로몬은 잠언을 썼잖아요.
아, 그렇죠. 솔로몬의 네. 지혜.
지혜의 말을 자기의 그 후손들에게
네.
아들들에게 이렇게 주는 지혜의 말들을 썼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 이렇게
네네.
썼는데 굉히 거기에 그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이 될 만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솔로몬이 좀 웃기는 짬뽕 같은 왕이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아, 짬뽕 같은 왕이었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왜냐면 거기에는 이제 아들들아,
네.
뭐 아이들아, 남자들한테 젊은 남자들한테 주는 그런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희들은 뭐 그 이렇게 바람난 아내를 뭐 조심하고, 그러니까
네.
바람난 처자를 조심하고,
네.
뭐 너무 예쁜 것만 찾는 여자들을 조심하고,
네.
뭐 정숙한 여자를 맞이하드리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놓고 자기는 첩이 천명이라는 거.
근데 웃기네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저도 그런 거 들은 것 같아요. 청년들아, 때가 악하니라. 너의 그 때를 아끼라.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유, 그 말 안 들어도 되겠네, 그러면.
솔로몬이 어쨌든 이렇게 지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 장자를 지난주에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네요, 장자. 네,
이 장자 편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지혜를 찾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네.
주변에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롭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그맨 선배님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선배님들과 같이 아이디어 짜는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와, 진짜 뇌 뭐가 들었을까 할 정도로 막 울면서 이런 개그를 짜요. 선생님, 저는 정말 나쁜 아이예요. 저는 오는데 할아버지가 리어커를 끌고 가시길래 제가 도와드렸어요. 뒤에서 밀어드렸거든요.
왜 나쁜 이야기라는 거야, 너는?
낭떠러지였는데도요. 막 이런 개그들.
예.
정말 술술. 방언 터지듯이 술술 나오는 걸 보면 와, 정말 지혜롭구나. 개신이구나, 개그의 신.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나저나 어제부터 우리가 천일야화를 네. 읽고 있는데
네.
천일 동안 밤마다 얘기 계속하고 있는 세이라자드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도 보통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하고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느라고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세이라자드가 21세기에 태어났으면은 유명한 드라마 작가나 시나리오 작가가 됐을 것 같아요.
진짜 돈 많이 버셨을 텐데.
예.
정말 책을 읽다 보면요. 다음 얘기가 궁금해져서 손에서 책을 못 놓겠더라고요. 여섯 권짜리인데 금방 읽겠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고전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EBS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둘러보시고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일단 오늘의 퀴즈 먼저 내드리고 천일야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라자드. 시에라자드의 천일야화 중에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은 바그다드의 상인으로 이 사람의 7번의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네.
바다 사나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1번 신드바드, 2번 알라딘.
네.
어렵나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힌트 주세요.
이분은 뭐 마술 램프 같은 거 없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아,
요 정도.
그렇구나.
요 정도 힌트 드리죠.
네.
자, 그리고 저희 고전일기가 특집으로 명사초청 특강 준비했습니다. 자기경영 전문가이자 인생사전 고전강독의 저자이신 공병호 박사를 모십니다.
네,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7시고요. E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됩니다. 고전일기 홈페이지에 특강 신청방이 있거든요.
네.
거기로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특강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안 보내거든요, 저희는요.
그럼요.
네. 네, 그럼 선배님 오늘 이야기 낭독 들어가기 전에 어제 우리가 읽은 줄거리 센스 있는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네. 왕비에게 배신감을 느낀 페르시아의 왕 샤리아는 샤리아. 왕비에 대한 복수심으로 처녀와 결혼을 한 뒤에 네. 첫날 밤을 치르고는 다음날 사형에 처하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알리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재판도 없이
바로
예, 반증할 시간도 없이
네네.
뭐 누구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막 사형에 처하는데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재상의 딸 셰헤라자드는 자청해서 왕과 결혼을 하고 매일 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네네.
하루만 더 처형 날짜는 연기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셰헤라자드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벌써 93번째 밤이 왔고요.
네.
누레딘 알리와 베드레딘 하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집트의 재상의 두 아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은 샴셰딘 모하메드. 둘째는 누레딘 알리인데요.
네네.
이 그들의 아버지였던 재상이 돌아가고 나서 이집트의 왕 술탄이 두 아들에게 공동으로 재상직을 맡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의 이 형제들의 별거 아닌 말다툼으로 운명의 장난이 시작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동생, 우리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몸이고 또 이렇게 사이가 아주 좋잖아. 아, 그래서 내가 아주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 적당한 양갓집 규수 중 두 자매를 골라서 한날 한시에 같이 결혼하는 거야. 자, 내 생각이 어때?
형님, 정말이지 우리의 우애에 걸맞은 기막힌 생각입니다. 형님이 좋아하시는 건 저도 항상 찬성이에요.
그럼.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나한테 더 신나는 생각이 있다고.
어?
자, 우리의 아내들이 신혼 첫날 밤에 동시에 임신하게 해서 같은 날에
우와.
아기를 낳는 거야. 너는 아들, 나는 딸, 이렇게 말이야. 그리고 얘들이 장성하면은 둘을 결혼시키는 거지.
와, 정말이지 기막힌 계획입니다.
그럼.
형님, 그러면 우리의 우애가 멋지게 완성되겠군요. 저는 기꺼이 찬성합니다. 그런데 형님,
아하.
만일 그 결혼이 성사될 경우 제가 아들에게 지참금을 쥐어줘야 되는 건가요?
그야 당연하지 않겠나? 관례적인 혼수 이외에도 자네는 최소한 3천 세켄과 세 곳의 영지 그리고 노예 3명을 준비해야 할 걸세.
우리는 형제이자 동료이며 직급이나 신분에 있어 피차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님, 세상에는 경우란 게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더 고귀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참금을 준비해야 할 분은 오히려 형님이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까 형님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시려는 것 같은데요.
뭐? 네 아들 나중에 벼락이나 맞아라. 네 아들이 내 딸보다 더 고귀하다고? 감히 내 딸의 짝이나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뭐라고? 우리가 똑같은 동료라고? 나하고 맞먹으러 드는 걸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군. 건방진놈 같으니라고. 그러고도 내 딸을 며느리로 줄 줄 알았더냐? 나중에 네 재산을 전부 싸들고 온다고 해도 어림없는 일이야.
와, 너무 터보 버럭을 하시니까, 버럭도 너무 터보로 버럭 하시니까, 나 참, 결혼도 안 한 총각들이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결혼도 안 하고, 아직 낳지도 않은 애들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는 거지?
뭐,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따가지고 혼수 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그것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네요, 진짜.
근데 우리는 항상 네. 일어나지도 아는 일로 싸워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그렇네요.
다음 달 내 생일인데 너 나 뭐 해줄 거야? 선물 뭐 해줄 거야?
아니 생일도 아닌데 뭘
선물을 생각 안 했어? 나는 네가 선물 생각 안 할 줄 몰랐다 진짜.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뭘 갖고 싶은데 얘기를 해봐 그럼.
그건 네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네 주장을
작년
해야
너 생일날 내가 어떻게 해줬어? 어? 내가 어떻게 해줬냐고.
어머.
정말 개구리 올챙이처럼 생각 못한다 너. 이런 식으로
진짜.
야,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죠.
진심이 살짝 묻어있는 것 같아. 선배님 생신이셨어요?
너는 내 생일도 아직 모르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
싸움도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무는 것 같아요.
예. 와. 자, 어쨌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다툼
그러니까요.
때문에 우리 왜 이러는 거죠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동생 누레딘 알리는 이 나라를 떠나요. 동생 중요합니다. 누레딘 알리.
네.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고 결심을 하고
네네.
아라비아 쪽으로 떠났다가 한 노인을 만납니다.
아.
근데 이 노인은 페르시아 발소라의 재상이에요.
네네.
이 누레딘을 좋게 본 재상은 자신의 외동딸과 젊은 누레딘을 결혼을 시킵니다.
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운명의 장난인 듯 누레딘이 결혼을 하던 그날.
네네.
바로 이집트에 남아있던 형 샴샤딘 모하메드도 결혼을 합니다.
어? 결국 같은 날에 결혼을 했네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말이 시가 됐네.
그러니까.
그럼 네. 같은 날에 아이도 낳았나 봐요.
빙고.
진짜?
네.
어머.
자, 열 달 뒤에 아들을 낳아요. 둘이 말다툼했던 날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
형은 딸을 낳고 누레딘은 아들을 낳아요.
어머, 어떻게 진짜 소설 같다.
네.
네.
그 아들의 이름은 하산, 메드레딘 하산입니다. 이 이야기 메드레딘. 주인공이에요.
네.
자, 그런데 메드레딘 하산은 엄친아였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원빈.
잘하고 예의도
서울에.
바르고
네.
그랬겠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아버지가 세월이 지나서
네.
아버지 누레딘이 죽고 나서 너무나 슬픔에 빠진 메드레딘이 두 달이 넘게 그 지역의 왕을 찾아가지 않자 왕이 노해서 메드레딘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 너무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해 좀 해주시면 안 됐을까?
이해심이 좀 부족했죠.
네.
그래서 메드레딘은 도망을 가죠.
오.
도망가는 길에 우여곡절 끝에
네네.
아버지 누레딘 밑에서 일을 했던 유대인을 한 사람 만납니다. 그런데
아.
마침 그는 아버지 누레딘의 물건을 잔뜩 실은 배를 통째로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유대인에게 팔고
음?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무덤을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거기서 깜빡 잠이 들어요.
아, 여기서 천일야화의 재미있는 등장인물들이 나타나죠.
네.
바로 정령과 요정, 인간이 아닌 애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비현실적이지만 동화틱하면서도 색다른 재미를 주는 요소로 감칠맛 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베드레딘을 보고 반한 정령은 친한 요정을 만나서 정말 잘생기고 멋진 인간을 봤다고 자랑을 해요.
아.
그러자 요정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나도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를 봤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누구겠어요?
누구예요?
누레딘의 형, 샴쉐딘의 딸이죠.
아. 네.
샴쉐딘의 딸이 너무 예뻐서
네.
왕이 며느리로 삼으려고 했는데 샴쉐딘이 나는 옛날 옛적에 내 동생의 아들에게 딸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노했겠지,
크게 이제
또.
화를 냈죠.
터보바로.
네, 그래서 샴쉐딘은 네. 동생 누레딘이 페르시아 발소라에서 아들을 하나 남기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
근데 그 얘기를 했다가 왕의 노염을 사게 되죠.
아,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을 일이 없죠.
그랬겠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폐하, 요정은 정령에게 이집트 수탄과 샴쉐딘 모하메드의 이야기를 계속해 주었습니다. 샴쉐딘 모하메드의 대담한 거절에 충격을 받은 이집트 술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니, 짐이 스스로 몸을 낮춰 그대에게 청혼을 했건만 내 성의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 그리고 감히 나를 쳐버리고 다른 놈을 선택해. 그러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더냐? 내 맹세하거니와 너의 딸은 내 종들 중에서 가장 천하고 추악한 자와 결혼을 시켜버리겠어.
그는 재상에게 당장을 물러가라고 소리쳤고 재상은 황망하고도 괴로운 심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술탄은 앞뒤로 꼽추인 데다 쳐다보기 무서울 정도로 못생긴 마부 하나를 불러오게 했지요. 그리고 셈셰딘 모하메드에게 그의 딸과 이 마부의 결혼에 동의하라고 명령한 뒤 그가 보는 앞에서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인들로 하여금 서명하게 했어요. 이 괴상한 결혼식의 준비는 이렇게 끝났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이집트 궁정에 고관 대작들에 속한 종들이 저마다 횃불을 하나씩 들고 공중 목욕탕 문 앞에 서 있답니다. 그들은 목욕탕 안에 있는 꼽추가 몸을 씻고 나오면 벌써 머리를 올리고 옷을 차려입은 신부에게 데려가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내가 카이로를 떠날 때는 부인네들이 모여 화려하게 성장한 신부를 신방에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그녀는 신방에서 꼽추를 기다리는 중이죠.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는데 참으로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절세 미인이었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나는 그 아가씨의 미모가 이 청년을 능가한다는 것은 믿지 않소.
당신 말에 반박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내가 보기에도 이 청년이야말로 꼽추에게 예정된 그 아가씨의 짝이 될 만한 남자예요. 자, 그러니 우리 좋은 일 한번 해봅시다. 이집트 술탄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서 그 종놈하고 이 청년을 바꿔치기 해놓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요정과 정령들의 본분이 아니겠어요?
좋은 생각이요. 그런 기막힌 것을 생각해내다니 당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소. 당신 말대로 복수심에 사로잡혀 날뛰고 있는 이집트 술탄을 골탕 먹읍시다. 또 비탄에 잠긴 아버지를 위로하고 아가씨의 비참한 심정을 행복으로 바꿔줍시다. 나는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작정이요. 그리고 당신 역시 그러하리라고 믿소. 내가 이 청년을 잠든 채로 카이로에다 옮겨놓겠소. 우리의 계획이 실현되고 나서 그를 다른 곳에 옮겨놓는 일은 당신에게 맡기겠소.
요정과 서로 할 일을 상의한 후에 정령은 베드레딘을 살며시 들어올리고 공중에 떠오르더니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카이로까지 날아갔습니다. 정령이 그를 내려놓은 곳은 종들이 잠시 후에 나올 꼽추를 기다리고 있는 공중 목욕탕 건물의 대문 앞이었습니다. 이때 잠에서 깨어난 베드레드 하사는 자신이 생전 처음 보는 도시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여기가 어디냐고 소리쳐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정령이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하지 말라고 눈짓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횃불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목욕탕 대문 앞으로 가서 모여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드시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 잠시 후 결혼식이 열릴 홀 안으로 들어가시오. 신랑은 꼽추이니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오. 홀에 들어가면서는 신랑 오른편에 서서 당신 가슴에 차고 있는 돈 주머니를 열어 행진하고 있는 악사들과 춤꾼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홀 안에 들어가면 신부 주위에 여종들이 보일 것이오. 그녀들에게도 돈을 주시오. 인색하게 굴지 말고 돈을 듬뿍듬뿍 꺼내서 아낌없이 나눠 주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시킨 그대로 해야 하오. 거기 가서 당황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오직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는 지고의 권능자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오.
이처럼 할 일을 지시받은 젊은 베드레디는 목욕탕 대문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처음에 한 일은 어떤 종의 횃불을 자기 횃불에 옮겨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도 어떤 고관 대작의 종인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 목욕탕에서 나와 왕궁의 말을 타고 신부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꼽추와 동행했습니다.
날이 밝아서 세이라자드는 입을 다물어야 했고 다음 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네, 낭독에 이어서 푸시켓 돌스의 자이호 듣고 오셨습니다. 정령과 요정이 신랑을 바꿔치기 할 작정인가 봐요.
정령과 요정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마법적인 마법.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마법을 부려서 정령이 변신을 합니다.
네.
꼽추 앞에 고양이로 변신해서 나타났다가 갑자기 거기서 무서운 둘수로 확 변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그래서 꼽추한테 협박을 하죠. 뭐라고 협박하냐면
네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화장실 벽에 딱 붙어서 물구나무서기하고 나오지 말라고.
오, 밤새도록 그러고 네, 있으라고.
밤새도록. 그래서 꼽추는 거기 그대로 있어요.
어머어머어머.
두려움에 떨면서.
그래서 베드레딘과 샘셰딘의 딸은 결혼을 했군요.
네.
샘셰딘과 누레딘이 했던 이야기가 이거 다 현실로 된 거네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둘이 잘 살았나요?
잘 살았으면 좋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지. 소설로도 안 나왔겠지.
그럼 끝나지 거기서 얘기가.
그러니까, 예.
항상 무슨 일이 이어지고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네.
결혼식 첫날 밤을 무사히 잘 보내요. 일단은.
보내고.
예, 신방 잘 꾸리고.
네네.
자, 그런데 첫날밤을 지내고 나서 곤히 자고 있던 이 새 신랑을
네네.
베드레딘을 요정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성문 옆에 휙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그 땅바닥에다가 내려놓고 옵니다.
어머머머머. 다마스쿠스는 결혼식을 했던 카이로에서 먼 곳이겠죠?
아, 꽤 멀죠.
어...
네. 카이로는 이집트고 다마스쿠스는 시리아니까.
그러네요. 진짜 네. 먼 곳이네요.
1000km는 될걸요.
우와.
하여간 그저께는 페르시아 발소라라는 곳에 있었고
네? 네.
어제는 이집트 카이로에 있었고 이제 오늘은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베드레딘이 깨보니까 또 자기는 다마스쿠스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이 얘기를 믿지 않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죠.
아, 그렇군요.
그때 한 제과점 주인이 가만 보니까 저 친구 아주 저 정신 이상한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베드레딘을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고 빵 만드는 이 제과 기술을 알려주죠.
아,
파티쉐.
그렇네.
파티쉐 양성.
그거 요즘에도 비전 있다. 잘했네.
예, 이때부터 전망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건 그렇고요. 신부는 어떻게 해요 그럼? 첫날 밤을 보내고 신랑이 사라졌다면서요.
그렇게 됐죠.
어떻게 해요?
쉼쉐디는 자기 딸이 꼽추와 결혼했다고 믿고 있었는데
네.
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쉼쉐디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문제의 그 종 꼽추를 찾아 나섭니다. 그 다음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폐하, 대제상 자파르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샘셰딘 모하메드는 지금 꼽추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벽에서 떨어져서 똑바로 좀 일어나 보게.
그럴 순 없어요. 해가 뜰 때까지 이렇게 있어야 해요. 어제 저녁에 여기 왔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커다란 괭이 한 마리가 내 앞에 나타나더니 부지부식간에 들소만큼 커지는 거예요. 전 그놈이 내린 명령을 똑똑히 새겨들었슈. 그러니 재상님께서는 절 그냥 여기 놔두시고 일 보러 가셔요.
하지만 재상은 물러가지 않고 꼽추의 두 다리를 잡아 똑바로 세워주었습니다. 이에 꼽추는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왕궁으로 가서 술탄 앞에 몸을 던지고 자신이 정령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하소연했지만 오히려 술탄은 배꼽을 잡고 웃기만 했습니다. 샘셰딘 모하메드는 아까보다도 더 놀라고 혼란스러운 심정으로 딸의 방에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 얘야. 어제 일어났다는 그 어이없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렴.
아버님,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건 없어요. 하지만 저 의자 위에 제 남편이 벗어놓은 옷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걸 살펴보시면 무언가 해답을 찾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녀는 베드레딘의 터번을 재상에게 주었습니다. 재상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재상이 쓰는 터번 같은데. 만일 모술 양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다 터번의 천과 안감 사이에 무언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위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실밥을 뜯어내니 그 속에는 수첩이 한 권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누레딘 알리가 운명하면서 아들에게 남긴 것으로 베드레딘이 소중히 보관하기 위해 터번 속에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수첩을 펼친 샘셰딘 모하메드의 눈에는 그의 동생 누레딘 알리의 낯익은 글씨로 써진 내 아들 베드레딘 하산에게 라는 제목이 들어있었습니다. 재상이 약간 어리벙벙하여 있었는데 그의 딸은 옷가지 아래에서 돈주머니를 발견하고 그것을 건네주었습니다. 재상이 열어보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속은 금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레딘이 아낌없이 돈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령과 요정의 배려로 금화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머니에는 표찰이 하나 달려있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 이삭에게 속한 1천 쉐켄이라는 글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글 아래에는 유대인이 베드레딘 하산과 헤어지기 전에 써준 다음의 내용도 보였습니다.
베드레딘 하산의 부친 누레딘 알리 소유의 선박 중 발소라 항에 첫 번째로 입항하는 선박에 선적된 상품을 본인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이 돈을 베드레딘 하산에게 인도함.
재상은 그 글을 읽자마자 비명을 지르고 그대로 실신해버렸습니다.
세 라자들은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날이 밝아 있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 이야기의 뒷부분을 다음 날 들으리라 마음먹었다.
페아 대제상 자파르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딸과 그녀가 부른 시녀들의 간호로 샘셰딘 모하메드는 깨어났습니다.
얘야, 내가 이래서 많이 놀랐지? 그 이유가 뭔지 말해주면 넌 아마 믿지 못할 거다. 너와 함께 밤을 보낸 그 신랑은 바로 누레딘 알리의 아들, 즉 너의 사촌이다. 그리고 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천 세킹의 금화를 보니 과거에 내가 사랑하는 동생과 벌였던 말다툼이 생각나는구나. 아, 이건 아마 네 삼촌이 주는 결혼 선물인 모양이다. 아, 정말이지. 우린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찬양해야 하겠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보면 그분의 전능함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리고 나서 재상은 동생이 쓴 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없이 입을 맞추며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글씨만 봐도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거늘. 여기서 내 동생 누레딘을 직접 보면서 그 애와 다시 화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수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누레딘이 발소라에 도착한 날짜, 결혼한 날짜, 그리고 베드레딘 하산을 낳은 날짜 등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날짜들이 자신의 결혼한 날짜나 딸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같은 날 태어난 조카가 결국 자기 사위가 되었다고 생각하자 터져나오는 기쁨을 도저히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수첩과 돈주머니를 들고 술탄에게 달려가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술탄은 재상의 일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이한 이야기에 너무나도 감탄한 나머지 이를 그 세세한 상황들까지 모두 글로 적어놓아 후세에 남기라고 분부했습니다. 한편 샘셰딘 모하메드는 조카가 왜 사라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곧 돌아오리라 기대하면서 어서 만나 포옹할 수 있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래가 지나도 여전히 나타나지 않자 사람들을 보내 카이로 전체를 뒤져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찾아보아도 사라진 신랑은 종적이 묘연했고 이에 재상은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일이로다. 세상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이때 재상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 느껴졌고 결혼식 당시에 집안 상황을 정확하게 적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직접 펜을 들어 결혼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연회장과 신방의 가구들은 어떤 식으로 배치되었는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두었습니다. 또 터번, 돈주머니, 옷가지 등 베드레딘이 놓고 간 것을 한데 모아 상자에 넣고 자물쇠로 잠가 놓았습니다.
왕비 시에라자드는 날이 밝아온 곳을 보았으므로 여기에서 멈춰야 했다. 하지만 다음 날 밤이 끝날 즈음 그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야, 정말 뭐 기막히게 딱딱 들어맞네요. 네. 그런데 이야기 시작할 때 시에라자드가 그러잖아요. 페아 대제상 자파르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거는 뭐죠?
시에라자드의 얘기가 네. 무려 천일 동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천일 야화니까요.
누르딘 알리의 얘기는요. 네. 이 이야기 속에서 자파르라는 재상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아. 속의 이야기죠.
아, 이야기 속의 네. 이야기요.
하긴 뭐 첩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혼을 하자마자 헤어지게 된 베드레딘 부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첫날 밤을 보내고 베드레딘의 아내가 된 이 미의 여왕은 네.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오. 이름이 아지브.
아지브. 네.
이 여인이 7년 동안 아지브를 혼자 키워요. 그런데 네. 베드레딘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 얘기는 퀴즈 내고 하죠.
아, 예. 네. 빨리 퀴즈 드릴게요. 네. 궁금하시죠? 천일야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7번의 굉장한 모험기가 유명한 바다 사나이.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1번 신드바드, 2번 알라딘.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뮤지컬 신바드 중에서 페르시아 시장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요. 앙투안 갈랑의 천일야화입니다. 다음 얘기 궁금하시죠? 빨리 이어가요, 우리. 네,
쉼시에드는 페르시아 발소라에 가서 동생 누레딘의 아내 네. 제수 씨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여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인 아지브가 시리아 네네. 다마스쿠스를 지나갈 때 시장 구경을 가게 돼요. 거기서 운명처럼 베드레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 어떻게 못 알아보겠지?
못 알아보죠. 예.
그래야
첫날
이야기가.
첫날 밤만 보내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베드레딘은 아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치려다가 뭔가 이상하게 당겨서 보니까.
당겨.
예, 뭔가 친근감이 있어요. 그래서 네. 크림 타르트 만들어주고 잘해주는데 며칠 뒤에 아지부가 베드레딘 제과점에 또 놀러 갔다가 네. 크림 타르트를 잔뜩 먹고 배가 불러서 저녁을 안 먹게 됩니다. 평민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난 아지브의 할아버지 쉼쉐딘이 네네. 이 아지브가 먹었던 타르트가 그렇게 맛있다는 말에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저 녀석이 뭘 먹었을까 해서 그 제과점을 찾아가요.
네네.
그런데 그 제과점 주인이 바로 그렇게 찾던 사위 베드레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겠네요.
그렇게 끝나면 쉐레자드는 얘기가 끝나니까
맞다,
얘기 끝을 못 내는 거예요.
그렇네. 그러면 안 되지.
쉼쉐딘은 아이디어를 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네.
사람들을 시켜서 사위인 베드레딘 가게를 다 부수고 베드레딘을 실신시켜서 네, 때려서 실신시켜서 괴짜게 가둬요. 그리고 크림 타르트에 후추를 넣지 않았다는 단순한 그 이유 때문에 네. 20일 동안 괴짜게 싣고 다마스쿠스에서 카이로로 돌아옵니다.
우와.
그 집에는 7년적 결혼식 날 그대로 재현을
우와.
해놔요.
우와.
베드레딘이 벗어났던 옷도 그대로 놓고.
7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낭독했을 때 네. 신랑이 사라진 날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적어놨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럼 121번째 밤의 이야기 낭독해드릴게요.
다음 날 밤이 끝날 즈음 술탄은 베드레딘 하산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으므로 스스로 쉐라자드를 깨우며 이야기를 계속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그녀는 재상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제 쉼쉐딘 모하메드는 홀에 가서 하인 두세 명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보냈습니다.
괴짝에서 베드레딘을 꺼내 네이와 호빠지를 입혀서 홀에 혼자 남겨놓고 문을 잠가버리라.
이때 피곤에 지친 베드레딘 하산은 괴짝 속에 누워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를 괴짝에서 꺼내 네이와 호빠지를 다 갈아입혀놓고 그러고 난 후에 겨우 깨어났던 겁니다. 게다가 그가 잠에서 깨어나려는 것을 본 하인들이 잽싸게 그를 들어 홀에다 옮겨놓았기 때문에 베드레딘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홀 안에서 잠이 깬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결혼식 날 보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곳이 과거 꼽추 마부를 보았던 그 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놀라움은 문이 열린 방 안을 들여다보고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자신이 입었던 옷이 벗어놓은 그대로 놓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베드레디는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맙소사, 이게 지금 꿈인 거야? 현실인 거야?
그를 훔쳐보고 있던 미외 여왕은 어리둥절해하는 그의 모습을 웃음을 참고 있다가 갑자기 침대 커튼을 열어젖히고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문에 서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서 다시 잠자리에 드세요. 왜 그리 바깥에 오래 계셨나요? 잠이 깨어보니 당신이 옆에 없어서 무척 놀랐다고요.
베드레딘 하사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과거에 동침했던 그 어여쁜 사람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에 들어갔지만 당장의 침대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지난 10년간 일어난 일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선 자신의 옷가지와 돈주머니가 놓여있는 의자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소리쳤습니다.
하느님 마옵소서!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미의 여왕은 당황해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터져나오려는 듯하는 웃음을 꾹 참고서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어서 침대에 올라오라니까요. 왜 그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부인, 내가 이렇게 부인하고 같이 있은 지 오래됐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전까지 제 옆에서 자다가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뭔가 심란한 일이 있으신 모양이군요.
부인, 솔직히 말해서 머리가 아주 어지럽소. 맞소, 내가 부인하고 같이 있었던 건 기억이 나오. 하지만 10년 동안 다마스쿠스에서 살았던 것도 기억이 난단 말이오. 내가 정말로 오늘 밤에 부인과 함께 잠을 잤다면 어떻게 그 먼 곳에 그토록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겠소? 이 두 사실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오. 아우, 부인, 내가 대체 어떻게 생각해 줄지 좀 알려주시오. 당신과 결혼한 것이 환상인 것이오? 아니면 내가 먼 곳에 떨어져 살았던 게 한갓 꿈이었던 것이오?
맞아요, 여보. 다마스쿠스에서 사는 꿈을 꾸신 게 틀림없어요.
세상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거참 잘된 일이오. 부인, 이게 정말이지 내가 꾼 꿈은 아주 웃기는 것이었다오. 글쎄 말이오, 내가 이런 내의와 헛바지 차림으로 다마스쿠스 성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소? 나를 놀리면서 따라오는 군중을 피신해 들어갔다오. 근데 그 제가 전 주인이 나를 구해준 후에 양자로 삼았고 제과 일을 가르쳐줬지. 그분이 재산을 내게 물려주고 돌아간 뒤에는 내가 직접 제과점을 경영했소.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하도 많아서 지금 한꺼번에 다 말해줄 수는 없다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꿈에서 깨어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것이오. 안 그랬으면 난 나무 기둥에 못 박혀서 죽고 말았을 테니까.
아니, 누가 무슨 이유로 당신을 그토록 잔인하게 죽이려 했나요? 무언가 엄청난 죄를 저지른 모양이죠?
천만에! 정말이지 그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다오. 내 유일한 죄는 후추를 넣지 않은 크림 타르트를 만들었다는 것뿐이었소.
아니 정말이에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끔찍이도 억울한 일이네요.
말도 마오, 부인. 그게 전부가 아니라오. 내가 후추를 넣지 않고 만들었다는 그 망할 놈의 크림 타르트 때문에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내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든 다음 나를 줄로 묶어 괴짝 속에 쳐놓은 거요. 어휴, 그 속이 얼마나 좁고 답답하던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친다오. 그리고 나서 어떤 목수를 불러오더니만 나를 매달아 죽일 나무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갓 꿈에 지나지 않았다니. 다만 하느님께 감사드릴 뿐이오.
여기에서 셰라자드는 날이 밝은 것을 보고 이야기를 멈추었다. 샤리아는 실제의 일을 꿈으로 여기는
베드르딘 하산의 이야기에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너무도 재밌는 이야기요. 아마 다음날 재상 셈셰딘 모하메드와 그의 제수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엄청 웃게 될 것 같소.
폐하, 그것이 바로 제가 내일 밤 폐하께 들려드리게 될 이야기의 내용이옵니다. 만일 폐하께서 제 목숨을 그때까지 살려주신다면 말입니다.
술탄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녀를 죽인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베드레디는 결국 아내뿐만 아니고 어머니와 아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재밌네요. 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샤리아 왕도 점점 빠져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뭔가 또 꼬리를 물어야 이어지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안 그러면 왕비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
근데 우리의 왕비가 어떤 왕비입니까? 정말 스토리텔링의 네네. 왕비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끝내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진 않죠.
그럼요.
예, 100일이 넘게 버텨왔는데 셰레자드 왕비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폐하,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너 아무리 재미있다고 해도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알고 있사옵니다. 만일 폐하께서 내일 밤에 들어보신다면 제 말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Coming soon.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분이 방송을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을 아시네.
자, 그래서 또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이야기는 내일 계속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어떡하지? 궁금한데.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권진영의 고전 일기 함께 할게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가 부릅니다. 오리엔탈 디스코 특급.
권진영의 고전 일기. 12월 17일 화요일. 제목 천일야화. 나는 천일불면. 셰라자드 왕비 정말 머리 좋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천일 동안 이 방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읽어보니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닌데 앞뒤 다 맞아야 되고 그 얘기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하고 그녀는 천일 동안 이야기만 짜냈을까. 천일 동안 확 늙었겠다. 그래도 뭔가 안 풀리면 요정이나 정령 이런 거 등장시켜서 간단하게 넘기면 되니까 나름 재미는 있었겠네. 그나저나 신랑을 바꿔준 정령과 요정, 나도 좀 그렇게 도와달라고. 멋진 남자 결혼할 때 신부를 권진영으로 쓱 바꿔주면 안 되나? 그러면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열흘도 안 남았는데 나 무지 외롭거든요. 권진영 수호천사는 뭐하냐? 휴가 갔냐? 나를 위해 소개팅 좀 주선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참, 너 혹시 사표 내고 그만둔 거 아니지? 내 옆에 있지? 천일야화. 그래, 긴긴 밤 잠도 안 오는데 이거 열심히 읽어야겠다.
고전 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낚시대의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시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드리고요. 카페드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열린 책들에서 천일야화를, 인디고에서 아름다운 고전 시리즈 세트를 드립니다. 연말 훈훈하게 보내시라고 공연 선물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호원 아트홀에서 열리는 뮤지컬 루나틱과 연극 나쁜 자석, 스테디레인, 인디아 블로그에 초대합니다. 홈피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바다에서 일곱 가지 모험을 펼친 주인공은 신드바드죠. 신드바드.
네,
신드바드의 모험 유명하잖아요.
선물 받으실 분은요, 홈페이지에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홈피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고전일기가 특집으로 명사초청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기경영 전문가이자 인생사전 고전강독의 저자이신 공병호 박사님을 모십니다.
네,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7시입니다. E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공병호 박사가 들려주는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와 성공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전일기 홈페이지 특강 신청방으로 신청해 주세요.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곡은 크레용팝의 크리스마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의 김영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있는 사이로